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을 맞이하여 만든 사운드 시리즈 세 번째, 앙투앙 블로딘의 작가들 중 마티아스 올반, 낭독 최재원. 매일 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작가 마티아스 올반은 저녁 무렵부터 찝찝한 상태로 졸고 있던 침대에서 빠져나와 몽상과 절망에 휩싸인 채, 또한 불도 밝히지 않은 채 방의 거울 앞으로 가서 앉았다. 여름은 끝나지 않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열기가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고요한 가운데 이따금 가구들과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곤 했다. 먼지에서는 약품들, 마른 풀, 병원 세탁물 냄새가 풍겼다. 마티아스 올바는 거울이 놓인 작은 가구의 서랍을 열었고 자신의 권총을 숨겨놓았던 속옷을 펼친 다음 탄창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서랍을 도로 닫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하고는 이 무기를 뺨에 대고 총구를 자신의 두개골 안쪽으로 조준했다. 그런 다음 그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소리를 내지는 않았으나 입술로 숫자를 만들면서 그는 천천히 세어나갔다. 그의 입이 움직였고 턱 아래 총구리가 닿아있는 부위에서는 피부가 팽팽해졌다가 다시 느슨해지곤 했다. 숲과 집의 경계를 짓는 땅 위로 빛을 뿜어내는 전등 같은 것은 밖에 없었지만 저녁 무렵 그가 방의 덧문들을 당겨 닫아 두지 않았기에 어둠이 완벽하게 스며든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시선을 포갤 수 있을 만큼 이따금 들판에서 빛이 새어들어왔다. 그것은 강렬함 따위는 없는 시선이었고 통상적으로 그는 무심하게 반응해 왔으나 몇몇 경우에는 감정을 감추려 애쓰면서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침입자 한 명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반사된 그의 모습과 그 사이에 어떤 대결 같은 것이 시작되었다. 그 때문에 혼란스러워졌고 그러면서 세던 숫자를 헷갈리는 일이 벌어졌으며 자신이 어디까지 샜는지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0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며 그 뒤로는 두 눈을 들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려 하지 않았다. 마티아스 올반의 생각은 자신이 이 기나긴 정신적 율동의 한계로 정했던 숫자 444를 발음하기 전에 자살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었다. 매 2초마다 숫자 하나의 비율이라고 보면 거울 앞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 언저리였고 그는 이 시간이면 적당할 거라고 여겼다. 게다가 4와 44는 그의 할아버지가 부엔발트에서 사망한 날짜 1944년 4월과도 관련이 있었다. 수비학에 매료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수학의 각별한 존중심이라고는 조금도 가져본 적이 없었으나 그는 자신이 예쁜 숫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완벽함을 좋아했고 자신의 자살 의지를 어느 실종자에게 자기 가족의 비극적인 실종자 중 한 명에게 보내는 오마주와 결합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여동생이 그를 위해 선택해준 작은 요양소는 모든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숲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사회보장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다시피 했던 여동생의 자선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슬픔이 늘어나는 이유가 되었다. 산들바람이 나무들을 어루만지면 반쯤 열린 창문으로 포플러와 자작나무의 속삭임이 새벽 1시까지 올빼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간호 인력은 아침 식사 시간까지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밤에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은 잠을 잤다. 방들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고 누군가 코를 골거나 신음을 하거나 기침을 해도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건물 내부는 그 건물의 주변이나 부속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공동묘지 같은 고요함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곳에 받아들여지기 전 마티아스 올바는 사반세기가 넘도록 규정이 엄격한 교도소들을 전전해야 했는데 그것은 인생의 전성기에 그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의 재판을 다시 열지는 않겠다. 그는 암살자들을 살해했고, 이는 법의 처벌을 받을 일, 종신형으로 대가를 치를 일이다. 그는 자기 죄의 형기를 마쳤고, 53세의 나이에 교도소 담장 밖에서 익명으로 조용히 늙어갈 채비를 하던 중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 전조도 없이 갑작스레 촉발된 끔찍한 유전적 퇴행이었다. 번개 같은 속도로 병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게 불쾌하게 심지어 괴물처럼 만들어버렸다. 그의 피부는 갈라졌고 상처난 그의 입술에는 피이슬이 맺혔으며 군데군데 판지같이 딱딱한 반점들이 나타나고 퍼지면서 상상의 대륙들이 주민들에게 퇴화를, 목질화를, 죽음을 예고하는 세계지도 한 장을 그의 얼굴 위에 그렸다. 의사들은 이 병의 극단적인 희귀성에 그 끔찍한 증상과 불치의 성질에 동의했지만 병명은 전문가에 따라 바뀌었다. 마티아스 올바는 그 병명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채택했고 예를 들어 악몽을 꿀 때나 새로 온 여자 간병인이 검사나 치료 결과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처럼 자신의 사례에 대해 정말로 말해야 할 때만 이것을 다시 사용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이 자가 면역성 문양종양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그에게 혐오감을 주었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거의 치욕을 맛보는 것과 가까운 상태에 빠졌다. 야간에 나타나는 자가 면역성 문양종양증의 증상 중 하나는 두피 수축이었다. 자신의 어두운 모습과 마주한 마티아스 올반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게 될 숫자들을 하나씩 떼어내 천천히 읊는 동안 그의 두개골 피부는 오그라들고 모공은 조여왔으며 곳곳에서 머리 안쪽으로 빨아들이듯 뿌리부터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 빨아들임은 머리카락을 사라지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고요함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벌레들의 움직임을 떠올리게 하고 토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비인간적인 소리를 유발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티아스 올바는 끝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처절하게 느꼈다. 그는 제 무기에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 한순간 그의 몸이 돌연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지금이야, 그는 생각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할 거야. 결정적인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해도 그는 이 순간들을 이용해 성급하게 제 삶 전체를 되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의 기억은 마치 기억하고 나면 폭력적인 지적 마비의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어떤 무능함의 영향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그 무의미함을 가늠조차 하지 못했던 두세 가지 사건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에게 나타난 추억들은 종종 서투른 추첨에서 연달아 솟아난 것처럼 보였다. 역시나 그는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느 동료 죄수와 벌였던 말다툼을 이어서 숲의 가장자리로 산책을 나갔다가 풀뱀 한 마리를 보았던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풀뱀은 아주 작은 하천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방으로, 권총으로, 기다림으로 돌아왔다. 땀과 림프액이 뒤섞인 습기에 흠뻑 젖은 채 머릿속으로 되뇌던 장면들의 흥미가 사라진 그는 자신이 지루한 숫자 나열을 중단했으며 방아쇠를 당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권총을 자기 앞에 니스로 끈적거리는 나무 쟁반 위에 내려놓고 땀으로 범벅된 두 손을 잠옷 바지에 닦았다. 다시 그는 무기를 움켜쥐고 뺨에다 가져다 댔고 끈질기게 그러나 열이 없이 0부터 숫자를 다시 세기 시작했다. 체포되기 전 마티아스 올바는 작품을 많이 쓰는 작가는 아니었다. 청소년기부터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긴 했지만 명백한 결말을 위해 출간되는 작품에 담길 만한 산문을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는 시적인 놀이, 단어들의 일시적인 조립, 이미지 속으로의 몰입이 자신의 존재에는 중요한 차원이지만 이런 활동은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책장에 꽂혀 죽은 규격화된 한 권의 책으로 귀결되면 곤란할 거라고 여겼다. 그는 원고를 방치된 상태로 놔두었고 마무리하려 애쓰지 않았으며 그의 작품이 어떤 상태인지 친구들이 물어보면 더러 미완성에 대한 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출간할 만한 작품을 하나도 만들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냈고 그 뒤로는 무명 시인이라는 자랑스러운 계급에 속한다는 주장도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품고 있던 창작자라는 전망마저 사라져버렸다. 문학적 출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하 투쟁과 테러 보복 준비에 달림 아래 암살자들을 살해할 여러 가지 구상에 각별히 마음을 쓰면서 전념하고 있을 때 또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가 글쓰기를 그만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마음이 잘 맞는 어떤 출판사에 이야기 모음을 건넸고 출판사는 그것으로 작은 책 한 권을 만들었다. 작품은 보혈가의 어느 가을이란 제목을 달고 있었고 일천부가 인쇄되었지만 그 중에서 마음부도 채 팔리지 않았다. 책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흠잡을 데 없는 문체로 환상적이거나 기괴한 영감을 담아낸 8편의 짧은 글이 담겨 있었다. 포스트 엑조티시즘과 어느 정도 혈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포스트 엑조티시즘의 세계에서는 앙트르부트 모음집으로 여겨질 수 있을 모음집이었다고 해두자.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마티아스 올바는 관례적인 혁명가들을 보다 일반적으로는 초현실주의자의 상투화된 마술적 행동을 일삼는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 외에는 어떤 제약에도 따르지 않았었다. 언론의 반응을 불러낼 수 있고 발굴해내야 할 재능과 관련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하게 호의적인 비평가는 당황한 나머지 책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 출판은 대참패였다. 어쨌든 2년 후 마티아스 올바는 두 번째 작품에 마침표를 찍었고 같은 출판사에 이 작품을 맡겼다. 출판사는 보혈가의 어느 가을의 안타까운 운명 따위에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쪽배의 찬란함을 출간하기로 수락했다. 범죄수사, 국제적인 혁명을 다룬 여러 개의 에피소드, 그리고 몽상의 세계로의 충격적인 기습을 동시에 기술한 매우 능숙하게 구성된 픽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야심찬 소설이었다. 쪽배의 찬란함은 500부 발행되었다. 이 책의 판매는 첫 번째 책보다도 확연하게 좋지 않았다. 마티아스 올반의 문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이력은 여기서 멈추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불행에 책임이 있는 자들 중 몇몇 사람에게 허리띠 위로 총격을 가했다고 기소당하자 마티아스 올바는 자신이 테러리스트 조직의 정회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판사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작가이며 팬으로 살아왔노라고 고집스레 주장했다. 보혈가의 어느 가을과 쪽배의 찬란함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나 현실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 경멸하는 부분도 모호한 부분도 호의적인 부분도 전혀 없는 여러 개의 단락이 정치적 살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간주되었고 가중처벌의 사유로 채택되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24살이었다. 26년 후 모범수로 2년 감형을 받아 마티아스 올바는 교도소를 나왔고 자신의 뒤편에서 도로 닫히는 거대한 문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또한 병에 걸렸다. 자가 면역성 문양 종양증은 그가 석방되고 일주일이 지나서 발병했다. 상세 정보 녹음 일시 2024년 5월 17일 오후 2시 낭독 최재원 사운드 디자인 임희주, 기획 제작 워크룸 프레스.